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4년 4월 20일 하트앤서울 복음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주안의 하나 진행의 강승규입니다. 지난 한 주도 선을 행하며 낙심하지 않고 성령을 위하여 심어 나가신 여러분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4월 20일 오늘 방송 안내 말씀 먼저 드리며 시작합니다. 방송 편집 봉사자를 찾고 있습니다. 방송 편집은 녹음된 음성 파일에서 불필요한 부분이나 잡음 등을 삭제하고 고르지 않은 볼륨을 고르게 하는 작업인데요. 기본적인 컴퓨터 사용, 예를 들어 카피, 페이스트 정도 하실 수 있으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픈 마음이 있으신 분이라면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할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특히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이곳 아리조나뿐 아니라 세계 어디에서도 봉사가 가능합니다. 일주일에 2시간 정도 시간을 떼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동역하실 수 있는 봉사자 계시면 저희 하트앤서울 복음방송에 전화하셔서 민경은 방송 간사를 찾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도 중에 복음 전파에 동참하실 마음을 주시는 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첫 찬양 함께 하신 후에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부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날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히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날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경을 읽다 보면 분명히 한국말인데도 불구하고 무슨 말인지 또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구절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분명 한 단어 한 단어 모두 모르는 단어가 아닌데 그 단어들이 쭉 연결되어 있는 그 문장을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머리에 잘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경우가 있지요. 저 같은 경우는 말씀을 읽을 때 머리로 그 장면을 상상을 하고 그림을 그려가며 이해하는 스타일이어서요. 이렇게 그림이 잘 안 그려지는 말씀을 읽을 때면 많이 답답해집니다. 물론 이해력이 높은 분들은 그런 고민을 잘 안 하시기도 하지요. 읽는 그대로 이해가 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부러울 때도 많은데요.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문장 중에 우리에게 잘 알려진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인데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 잘 아시죠? 근데 이 말씀을 설명하실 수 있으십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라는 이 말을 설명하실 수 있으신지요? 저는 일단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니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기가 참 어렵더군요. 분명 믿음이 무엇인지도 알고 바라는 것이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도 알고 실상이라는 의미도 알고 보인다 하는 의미도 또 증거라는 의미도 모두 아는데 이 말이 의미하는 그 뜻은 잘 모르겠습니다. 개념이 잡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는 히브리서 11장 1절을 다른 번역본들로 본다면 이해가 좀 쉬울까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물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입니다라고 번역합니다. 크게 다른 것 같지 않습니다. 새 번역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라고 하지요. 이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은 번역입니다. 공동 번역은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 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 줍니다 라고 번역합니다. 뭔가 알듯 말듯 하긴 하지만 여전히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사실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이 구절의 해석을 놓고 여러 의견이 존재합니다. 실상이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를 가지고 여러 해석이 존재하는데요. 그중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 테니 이해가 되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첫 번째 해석입니다. 실상은 확신을 의미한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다 라는 해석입니다. 다시 말해 믿음은 자신이 소망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완전히 확신하는 것이다 하는 의미죠. 조금 전에 읽어드린 세 번역이 이 해석을 따랐습니다. 두 번째 해석은 실상을 보증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권리 증서이다. 우리가 바라는 그것들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라는 확실한 보증이다 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어드린 공동 번역이 그 의미를 따랐죠. 세 번째 해석은 실상은 현실화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장래에 바라는 것들을 현실적으로 발생하게 한다 하는 해석입니다. 네 번째 해석은 실상은 실체다 하는 해석인데요. 믿음이란 아직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바라는 것들을 실질적인 확실한 것으로 붙잡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지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실상을 토대 혹은 기초로 보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소망이라는 보이지 않는 구조물을 아래에서 떠받치는 토대다 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마음에 그림이 그려지시는지요? 저는 이해력이 나빠서 그런지 이런 신학자들의 설명을 들어도 여전히 제 마음속에 분명하게 그려지는 그림은 없습니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명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올라섭니다. 찬양 받으신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는 1분 기도 시간으로 이어드립니다. 오늘은 아리조나 사랑의 공동체 교회 엄기돈 목사님께서 기도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트앤 서울 복음방송 1분 기도 시간입니다. 저는 피닉스 사랑의 공동체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엄기돈 목사입니다. 오늘 기도는 주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사울을 닮았습니까? 아니면 다윗을 닮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나는 다윗을 닮은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사울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끝까지 주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사울은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오기로 한 날짜에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자 조바심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은 흩어져 도망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제사를 마치자마자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을 했습니다. 사울은 끝까지 주님께 맡기질 못했습니다. 맡기는 척하다가 끝에 가서는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원하는 대로 일을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주님께 끝까지 맡깁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습니다. 다윗이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때 사울의 친족인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면서 따라옵니다. 다윗의 부하인 아비새가 시므이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하나님께서 저주하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끝까지 주님께 맡깁니다. 급박하고 절박한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주님께서 하실 것을 기다리십니까? 주님께 맡기는 것은 끝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말씀하실 때까지,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실 때까지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그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아무리 절박한 상황에 있든지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주님께 맡길 때 반드시 주님이 일하심을,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들어주신 주님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끝까지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결국엔 내 생각대로 내가 살아온 삶의 방식대로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삶을 돌이키는 시간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끝까지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온전하게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 날 몰라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뒤돌아서
세상이 이래
하트앤 서울 복음 방송은 지난 2000년 3월부터 오늘 현재까지 순수 복음만을 전하고 있는 선교회입니다. 매주 댁에서 CD나 MP3 CD로 방송을 들으실 수 있고 스마트폰 앱이나 팟캐스트, 카카오톡과 홈페이지,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의 스마트폰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에 새로운 방송이 업데이트되고 있으며 4시간의 한국어와 1시간의 영어, 1시간의 일본어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CD 신청이나 방송을 듣는 방법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방송사 사무실 전화번호 602-866-8999로 해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하랜서울 복음방송 CD 여러분 잘 받고 계세요? 하랜서울 복음방송 CD는 매주 금요일 이곳 아리조나에서 출발해서 미국 전 지역과 해외로 청취자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배송 도중에 분실이 되거나 손상된 채로 배달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연유로 CD를 못 받으셨거나 파손 또는 재생이 안 되는 CD를 받으셨을 때는 사무실로 꼭 연락 주세요. 바로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본 하랜서울 복음선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연락 주실 전화번호는 602-866-8999입니다.
사랑으로 땅끝까지 전하는 하랜소.
사도들의 행적이 기록된 사도행전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로 이어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약속의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이야기 사도행전을 공부하는 내 증인이 되리라 시간입니다. 진행의 백성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승규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자신을 죽이려고 드는 유대인들을 향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를 증언했습니다.
네.
하지만 그들이 바울의 증언을 듣던 중에 다시 바울을 죽이라고 소리치며 소동을 일으켰어요.
예, 바울 자신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전하지 말고 이방인들에게로 가라라고 하셨다는 그 이야기를 네. 듣고는 그들이 소동을 했지요. 네. 오늘 그 다음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4절부터 30절까지 읽고 이야기 나누죠.
네, 사도행전 22장 24절부터 읽습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유대인들이 흥분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들썩들썩하니까 천부장이 일단 바울을 영내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네. 군중들로부터 그를 떼어놓는 것이죠. 그리고는 바울을 채찍질해서 무슨 일로 유대인들이 이렇게 흥분하는지를 실토하도록 준비를 합니다.
그냥 물어보면 되지 왜 채찍질을 하며 물어보려 하죠? 너무 나쁘네요.
그러게요. 아무래도 이스라엘이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으니까 이렇게 심하게 대했겠죠.
네.
그러나 다행히 이때 바울은 자신 곁에 있던 백부장에게 자신이 로마 시민인 것을 밝힙니다.
내가 로마 시민인데 아직 죄도 신문하지 않고 채찍질 먼저 하느냐 며 따지는군요.
네.
그렇죠. 이게 맞는 거죠. 물어보고 때려도 때려야죠. 묻기도 전에 때리려고 하는 것은 나쁘죠. 하지만 이것이 나라 잃은 자들의 서러움이겠죠.
예, 우리 민족은 이런 서러움을 또 잘 알고 있죠. 예,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동역자 실라와 함께 붙들려서 옷을 벗기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적이 있지요.
네, 그랬죠. 빌립보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던 때였죠.
그렇습니다. 자 그때는 바울이 매를 맞으면서도 자신이 로마 시민인 것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때는 빌립보 간수와 그의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은 매를 맞기 전에 로마인인 것을 먼저 밝힙니다. 이번에는 매를 맞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이것은 성령님 안에서 민감하게 깨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분별이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깨닫지 못하면 이를 자칫 거꾸로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있죠. 예, 중요한 것은 맞아야 할 때는 맞아야 하는 것이고요. 아닐 때는 아닌 것입니다. 모두가 다 주님의 뜻을 위함이고요. 주님의 영광을 위함이죠. 바울이 이렇게 자신이 로마 시민인 것을 밝히자 백부장이 가서 천부장에게 보고합니다. 그러자 천부장이 와서 네가 로마 시민이냐 하고 묻지요.
네, 자신은 돈을 많이 들여 시민권을 얻었다고 하네요.
네.
이게 무슨 말이죠? 로마 시민권을 얻는 데 돈이 많이 들었다는 것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천부장의 말은 이런 말입니다. 야, 나는 돈 많이 주고 시민권 샀는데 너는 돈도 별로 없어 보이는 녀석이 어떻게 로마 시민권을 얻었냐 하고 의아해서 묻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돈을 주고 산 것이 아니라 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라고 답하네요.
네.
당시 로마 시민권도 미국처럼 로마 영토 안에 태어나면 자동으로 시민권을 주는 그런 시스템이었나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지금 미국의 경우이고요. 로마는 그렇지는 않았는데요. 로마의 시민권을 얻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로마 시민권자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이고요. 둘째는 로마에 특별한 공헌을 해서 황제로부터 시민권을 상으로 받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편법인데요. 로마 제국이나 행정관에게 뇌물을 주고 시민권을 사는 방법이 있었죠.
아, 그러면 이 천부장은 세 번째 방법으로 시민권을 샀다는 말이군요.
그렇죠. 학자들에 의하면 주후 41년부터 54년까지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를 다스렸는데요. 이때 뇌물을 받고 로마 시민권을 파는 일이 아주 광범위하게 일어났다고 합니다. 특별히 글라우디오 황제의 아내인 메살리나 왕비하고 당시 로마 장관들까지 로마 시민권을 팔아서 큰 돈을 모았고요. 그렇게 모은 돈으로 사치를 일삼으며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저런, 그런 비리가 정치 지도층 가운데 퍼져 있었군요.
네, 여기 이 천부장의 이름이요. 다음 장인 23장에 가면 나오는데요. 그의 이름을 사도행전 23장 26절에는 글라우디오 루시아라고 밝힙니다.
글라우디오 루시아요?
네.
방금 글라우디오 황제 때 시민권을 많이 팔았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황제 이름과 같네요.
그렇습니다. 이 천부장은 글라우디오라는 성을 가진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글라우디오 황제 집안에 큰 돈을 주고 시민권을 샀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황제 집안의 이름을 사니까 그렇게 많은 돈을 준 것이군요.
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로마 시민권을 가지게 되었죠?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라고 한 것을 보면 바울의 부모님이 로마 시민이었다는 말인가요?
예, 바울의 고향은 로마가 아니라 다소이죠.
네.
예, 그것은 곧 바울의 부모님 혹은 그 이전의 조상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다는 말입니다. 학자들은 바울의 조상이 언제 어떤 과정으로 로마 시민권을 획득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바울의 조상 중에 한 명이 로마의 행정관이나 장군으로 다소 지역에서 중요한 공헌을 세움으로 황제로부터 로마 시민권을 수여받았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런 추측이 가능한 어떤 근거가 있나요?
학자들에 의하면요. 바울이 다소에서 태어났으면서도 어렸을 때 벌써 예루살렘에 있는 최고의 랍비 가말리엘의 학생으로 유학을 할 정도의 집안이었고 바울이 젊은 나이에 유대 산헤드린 공회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할 수 있는 중요한 임무를 부여받았고 또 이제 다음 장인 23장에 보면 바울의 조카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 바울의 조카가 로마의 천부장과 쉽게 만나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보아서 바울의 집안이 군인과 관련 있는 집안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아, 그런 배경들이 있군요.
예, 뭐 어쨌든 바울이 이렇게 자신이 로마 시민인 것을 밝히자 바울을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다 놀라서 물러갑니다. 천부장 역시 바울을 결박부터 한 사실로 인해 두려워했다고 하지요. 다음날 천부장은 바울의 결박을 풀어주고 산헤드린 공회를 모으고 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는지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자신이 이 바울의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결정할 수 있으니 말이죠. 네. 자, 이제 23장으로 넘어가세요. 그 재판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 읽지요.
네, 사도행전 23장으로 갑니다. 1절부터 읽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네, 자 바울이 공회 앞에 섰습니다. 네. 그들을 주목하지요. 예전에 자신은 그 공회와 한편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 박해받는 자리에 섰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주목합니다.
네, 당당하게 말을 하는 것이군요.
예, 그렇죠. 바울은 당당하게 그들에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오늘까지 모든 일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담대하게 말하죠. 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거리끼는 일은 하지 않았다 하는 말인데요. 이것은 자신이 예전에 교회를 핍박할 때조차도 자신은 그 일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이라고 믿고 양심을 따라서 한 것이었고 이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 역시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이기에 양심을 따라 하고 있다 하는 말입니다.
비록 예전에 교회를 박해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잘못이지만 자신은 그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한 것이기에 잘못한 것은 없다는 말인가요?
예, 뭐 잘못한 것이 없다 하는 말보다는 양심에 거리끼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았다 하는 말이죠.
어떻게 들으면 이게 그만한 말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자신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잘못을 한 것이 없다고 하니까요.
예, 사실 바울의 말을 들어보면요. 바울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양심에 부끄러운 일은 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바로 그런 바울을 정죄하는 이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하고 있다는 말로 들릴 수 있죠.
네.
아니나 다를까 대제사장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저런 교만한 말을 하는 바울의 입을 치라라고 명령합니다.
대제사장의 귀에 거슬렸군요.
네.
그런데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누군가요? 아나니아라는 이름이 벌써 여러 번 등장해서 이름 자체는 친근한데요.
네, 그렇죠. 예, 사도행전에 벌써 세 번째로 등장하는 동명이인입니다. 네. 첫 번째 아나니아는 땅 판 돈을 속였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아나니아였고요. 두 번째 아나니아는 바울의 눈을 띄어준 그리스도인 형제였습니다.
네.
이번에 아나니아는 대제사장입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이 아나니아라는 대제사장은 주후 48년부터 59년까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을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이 아나니아 대제사장을 아주 탐욕스럽고 포악하고 성질이 급한 잔인한 사람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이면서도 일반 제사장들에게 주어야 하는 십일조를 가로채기도 했고요. 여러 부분에서 성직인 대제사장의 자리를 더럽힌 사람으로 평가받는다고 합니다.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조롱을 받던 자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는 대제사장을 해서 큰 부를 축적했고요. 대제사장에서 물러난 후에도 다른 대제사장들과 마찬가지로 유대 사회에 힘을 쓰는 인물로 남아서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특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폭력과 암살을 일삼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를 저지르던 사람이네요.
예, 그는 또한 자기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매국노처럼 친로마 정책을 펼쳤고요. 그런 이유로 유대의 민족주의자들에게 미움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훗날 로마가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된 주후 66년에는 유대 민족주의자들이 아나니아의 집에 불을 질렀고요. 아나니아는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도망해서 궁정 뜰에 있는 수도관 속에 숨어 있었는데 유대인들에게 발각이 되어서 붙잡혀 죽임을 당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국노다운 마지막을 맞았군요.
예, 바로 이런 아나니아가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합니다. 그 명령이 떨어지자 바울이 바로 반박을 하죠. 뭐라고? 이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긴 나를 치라고? 야, 이 회칠한 무덤 같은 녀석아, 네가 나를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히려 너 같은 사람을 치실 것이다 하고 꾸중을 합니다. 왜 이렇게 꾸중합니까? 지금 바울이 보니까 그 아나니아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울을 심판하는 것처럼 앉아서 명령을 내리지만 아나니아가 내린 명령, 곧 입을 치라는 그 벌은 아직 바울의 죄가 판명되기도 전에 벌을 주라고 하는 것이 되고 그것은 유대법에 어긋나는 것임을 지적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말하니까 곁에 있던 사람들이 바울에게 하나님의 대제사장에게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하느냐 하며 혼을 내네요.
네.
그런데 바울의 답을 보면 바울은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인지는 모르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네요.
맞습니다. 바울은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인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바울이 예루살렘을 떠난 지가 오래되어서 그랬는지도 모르고요. 또 대제사장의 옷이 잘 안 보여서 그랬는지도 모르죠.
네.
어쨌든 자신의 입을 치라고 했던 그 사람이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알고는 바울이 급히 사과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대 문화 안에서 대제사장이 옳던 틀리던 간에 대제사장을 저주하는 것은 잘못으로 인정됩니다. 왜냐하면 그 대제사장을 세운 분 역시 하나님이라 믿고 있기 때문이죠.
결국 하나님께 불경한 죄를 짓는 것으로 이해되어진다는 것이군요.
그렇죠. 출애굽기 22장 28절에 보면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잘못하지 않고 산 사람인데 어떻게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알고 그랬겠느냐,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지 몰랐다 하면서 자기 자신의 실수를 밝힙니다.
바울이 좀 당황했겠어요. 본의 아니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었으니 말이에요.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급한 마음에 바울답지 않은 행동을 하는데요. 어떤 행동일까요? 읽어보지요. 이어지는 6절에서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네, 궁금하네요. 어떤 일을 했는지요. 사도행전 23장 6절부터 읽습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바울이 자기 자신을 바리새인으로 소개를 하네요.
네.
그것이 바울답지 않은 행동이라는 말씀인가요?
예, 설명을 해드리죠. 바울은 사실 담대한 마음으로 공회에 갔습니다.
네.
어쩌면 자기 자신을 의지했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담대하게 말을 꺼냈는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대제사장을 저주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사실을 알고 급히 사과는 했지만 이미 바울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크게 불리한 일을 한 것입니다. 전날까지도 사람들이 바울을 재판도 없이 죽이려고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산헤드린 공회에서 율법의 상징과도 같은 대제사장을 저주했으니 자신이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있는 일, 곧 모세를 배반하고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가르쳤다는 오해에 기름을 붓는 일이 된 것이죠.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것처럼 보이니 정말 그랬겠네요.
예, 이렇게 상황이 바울에게 불리하게 돌아가자 바울은 재빨리 사태를 모면할 방법을 강구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산헤드린 공회를 보니 구성원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로 이루어진 것을 보고서는 급히 자신이 바리새인임을 밝히고 자신이 바리새인의 아들임도 밝히면서 나는 뼛속까지 바리새인입니다 하고 바리새인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오늘 이렇게 심판받는 이유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가장 크게 다투고 있는 신학적 문제, 곧 부활과 천사와 영에 관한 것인데 바로 자신이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이야기해서 이렇게 신문받게 된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결국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 한마음으로 바울을 죽이고자 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그 한마음된 것을 그들이 합의를 보지 못하는 신학적 논리를 던져줌으로 분열하게 만든 것이군요.
맞습니다. 자, 이렇게 그들이 가장 많이 다투는 주제를 던져주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들이 갑자기 다투기 시작합니다. 막 논쟁이 일어나서 다투는데 갑자기 바리새인들이 바울의 편을 들기까지 하죠.
네,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다고까지 말을 하네요.
네, 맞습니다. 인간의 간사함이 바로 이렇죠. 금방까지 잡아먹을 듯 하다가도 공공의 적이 생기자 어제의 적이 동지가 되고 어제의 동지가 적이 되고 필요에 따라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간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게 네. 됩니다. 여기서 서기관들은 한술 더 떠서 영이나 천사가 바울에게 지금 바울이 주장하는 것들을 말해준 것이라면 어떻게 하겠냐. 바울에게 죄가 없다. 분명 천사가 말해준 것을 그냥 말하는 것일 것이다 하면서 바울을 두둔까지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서기관들이 진리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저 자신들의 주장이 맞다고 하기 위해서 자신들에게 유익한 대로 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필요에 따라 바울이 옳다고도 해줄 수도 있고 틀리다고 해줄 수도 있는 간사한 모습이죠. 자, 이렇게 또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바울을 무리 가운데서 빼어 다시 영내로 들여보냅니다. 네. 바울의 이 행동은 우리가 볼 때는 별로 잘못된 행동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주님께서 좋게 보신 것은 아닐 것 같네요.
네.
하지만 의외인데요. 왜 좋게 보지 않으셨을까 궁금합니다. 다음 시간에 꼭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 증인이 되리라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죽으면 죽으리라 아.
아버지의 기쁨의 눈물 보며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는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 이 말씀을 읽어보면 마치 믿음은 무엇 무엇이다 라고 설명하며 믿음의 정의를 한마디로 내려주려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믿음의 정의를 내려주려는 말씀이라기보다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더욱이 늘 그렇지만 성경은 앞뒤 전후의 문맥 안에서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좋지요. 앞장인 10장의 내용과 11장의 내용을 함께 보며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장인 10장의 내용을 읽어보면 그 장의 핵심을 10장 36절로 볼 수 있는데요. 10장 3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라고요. 이 말씀을 통해 볼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아직 성도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받는다고 하시죠. 근데 그것을 받기 위해서 성도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인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인내는 어떻게 해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 어려운 일을 어떻게 인내해 나갈 수 있을까요? 이 어려운 일을 통과해서 가면 약속하신 구원이 기다리고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약속하신 것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어려움을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으면, 주실지 안 주실지 확실히 모른다면 어려움을 인내해 나가다가도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9절은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장 1절이 우리가 읽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는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냈고 이겨낸 후에 약속한 것을 받았는지를 히브리서 11장 전체에 기록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의 이 말씀을 쉽게 정리해 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 그것은 지금 현재 나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나에게 없으니까 바라겠지요? 나에게 있다면 바랄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내가 가지고 있으니 말입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것 역시 지금 내게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은 보이지 않는 것은 모두 지금 없다는 말과는 다릅니다. 우리에게 공기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공기가 없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든 말입니다. 이 말은 앞에 말, 곧 실상과 함께 연결해서 내가 바라는 그것이 지금 내게 없고 또한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바로 그렇게 지금 나에게 없고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을 가지도록 해주는 것이고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더 쉽게 표현하자면 오직 믿음으로만 볼 수 있고 믿음으로만 가질 수 있는 것이 있다는 말씀이겠죠. 그리고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보이지 않고 지금 내가 만질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하나님을 믿을 때에 보고 만질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들, 자신들에게 실체가 없던 것들이어도 믿음으로 그것들을 받을 것이라고 믿고 삶에서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나열하십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과 야곱, 요셉과 모세, 라합과 기드온, 바락과 삼손, 입다, 다윗과 사무엘을 비롯한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소개하지요. 사랑하는 할텐 서울 복음 방송의 청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이 땅에 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습니다. 믿음이란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지금 내가 만질 수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어둡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중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해결책을 찾아보려 이리저리 둘러보고 여기저기 도움의 손길을 구해보아도 아무런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은 무언가 보여서 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느냐고 로마서 8장 24절은 우리에게 되물으시지요. 그렇기에 참된 믿음은 우리로 사방이 막혀 있고 아무리 보아도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현실 속에서도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우리 안에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뒤로 물러나지 않고 앞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 하는 일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면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보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는 저와 애청자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하며 오늘 주안의 하나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성과 진행의 강순규였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네.